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가지 재앙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시는 큰 그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재앙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읽을 것은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인데요, 토요일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악성 종기 재앙이 나옵니다. 앞에 다섯 개의 재앙과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물러나서 보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땅과 관련이 있어요. 땅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악성 종기부터 시작해서는 이 티끌을 이렇게 재를 이렇게 공중으로 날려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악성 종기부터는 이게 공기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공기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그렇게 되고 여섯 번째 이제 악성 종기로부터 이제 공기로 퍼져 나가게 되고 우박도 여섯 번째 우박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공기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도 바람을 타고 날아옵니다. 타고 날아오고 이제 아홉 번째 어둠도 공기와 관련이 있는 재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땅과 하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또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점은 여섯 번째 재앙, 이제 악성 종기부터 오늘 일곱 번째 재앙까지 합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5절에 돌림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종기라는 것이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돌림병으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죽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물론 이 모든 재앙은 온갖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열 가지 재앙 전체를 보면 되는 거죠. 온갖 재앙을 다 내리는 이유는 뭐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너의 신하, 너의 백성에게 내린다. 재앙을 받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유는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다 심판에서 끝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권선징악을 합니다. 좋은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벌하면 또 벌을 주기까지 합니다. 왜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죠. 좋은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머리를 꺼덕이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쉽게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번성하는 일들, 잘된 일들을 쉽게 판단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여러분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쁘니까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재앙을 이해할 때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다 벌 주시는 거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은 항상 뭐 심판만 하시는 거죠. 네, 때려잡으시고 딱 기다렸다 때가 되면 탁 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다는 부분을 이렇게 유심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거두시는 그 방법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제안부터 쭉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셨는데 생각할 게 뭐냐? 아, 이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바로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인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리시기도 하지만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같이 알리셔요. 두 가지를 딱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합쳐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만든 듯한 느낌이지만 하나님은 근데 사실은 얼마든 큰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리는 이름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에게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 이름을 알리기 먼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륜화복과 생사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고 내가 잘되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거두시는 분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이 겹치지 않습니다.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린다는 말은 약간 겹치는 거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으로 넘어오는 경건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관심을 둔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시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래 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벽에 말한 너무 긴 내용이고요.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박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읽어보시면요 앞에 전체 열 가지 재앙과 비교해봐도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의 설명이 엄청 길어요.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피할 길을 주셔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면서 이 19절 앞에 그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회개 기회와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 이제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잘 피했네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우박이 내립니다.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우박만 내리지 불덩이는 왜 내리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우박과 저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박도 내리고 우박처럼 생겼는데 떨어지면서 불이 붙는 그 뭔가 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황금을 봤으니까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번개가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렇게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번개가 섞여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비가 아니라 우박이었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우박이 왔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박은요, 그 짧은 시간에도 한 제 기억에도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우박이 내려가지고 밖으로 대놨던 이 비닐로 된 이렇게 더 해놓던 그 비닐이 안으로 이게 휘어 들어올 정도로 우박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1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는 그 당시에 과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우박 재앙은요, 바로가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야 기도해줘 좀 그치게 해줘 그런 말할 때까지 우박이 그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잠시 왔다가 그친 게 아니라 기도해서 그치게 해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우박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모든 채소들과 사람들 밖에 있는 짐승까지도 우박을 피하지 못하는 건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25절에 들의 모든 나뭇가지도 꺾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일 또 진행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가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성공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름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열 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권승징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도 열 가지 재앙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내보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문할 때를 기다렸다가 때리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무조건 다 만들어내시고 무조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잘 되면 우리가 뭘 잘해서 계속 복을 주시고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살고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고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뭔가 잘되고 정말 흥왕하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런 걸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가운데서도 그의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의미를 하나로 축약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이름을 거두신 거예요. 이건 내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6절 말씀의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전부 다 내리는데 그 땅에는 안 내렸다. 뭘 배워요? 아, 우리는 살았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뭐 강의신, 뭐 메뚜기신, 뱀, 뭐 별별 신들 다 있어도 이집트 전체를 다 다스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겪고 있지만은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과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라도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다 성향이 있고 하더니 분명히 이건 아닌데 싶으면 많은 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아무 그냥 마음이 깨끗해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게, 그게 경건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 앞에만 앉으면 입을 다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완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가 국내 방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도,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대구 지역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경산 쪽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선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